동사와 그 밖의 자유. 맥은 오후 중엽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온몸을 비틀어 짠 것처럼 노곤하면서도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기이한 기분이 들었다. 이 믿기 힘든 하루가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그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선착장에 뭉겨있는 카누를 보며 이 달콤 씁씁한 기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카누를 저어서 호수를 건널 생각이 몇 년 만에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선착장 끝에 정박된 카누의 끈을 풀고 조심스레 호수 쪽으로 민 다음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향했다. 그 후 두어 시간 동안 그는 호수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강 두 갈래를 발견했고 상류로부터 물을 받거나 하류의 웅덩이로 물을 흘려보내는 시내도 두어 군데 있었다. 한가로이 떠다니면서 폭포를 감상할 만한 완벽한 장소도 찾아냈다. 사방에 만개한 고산지대의 꽃들이 이 아름다운 장면에 색채를 더해주었다.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고적하고 변함없는 평화가 느껴졌다. 맥은 괜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에 오래된 찬송가와 포크송도 두어 곡 불러보았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케이트에게 불러주었던 바보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케케케 케이트, 예쁜 케이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는 억센 것 같으면서도 연약한 딸아이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눈물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호수의 어느 지점에서 노를 저을 때 생기는 소용돌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더니 뜻밖에도 사라유가 뱃머리에 앉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그는 혼비백산하며 소리쳤다. 이런, 정말 놀랐어요. 맥켄지 미안해요. 저녁 식사가 거의 다 준비되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고 싶어서요. 그녀가 사과했다. 네네 여기 있었나요? 그는 놀란 가슴으로 다소 흥분한 채 물어보았다. 그럼요.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걸요. 내가 왜 몰랐죠? 요즘은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알아차렸는데요. 당신이 알아보는 것과 내가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어요. 가끔은 당신이 특별한 방법으로 좀 더 의식적으로 나를 알아봤으면 하고 바라긴 하죠. 맥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두막이 있는 호수 쪽으로 배를 돌렸다. 척추 아래가 욱신거리며 그녀의 존재를 똑똑히 알려주었다. 둘 다 동시에 미소를 지었고 맥이 질문을 던졌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언제나 지금처럼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사라유가 미소를 지었다. 맥켄지, 당신이 내 존재를 느끼건 아니건 간에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알겠는데 당신의 목소리는 무슨 수로 듣죠?
당신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듣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녀가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확실해요? 당신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혼동하면 어쩌죠?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사라유가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음악에 맞춰 흘러내리는 물소리 같았다. 물론 당신은 실수하겠죠? 모두가 실수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면 당신은 내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게 될 거예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요.
맥이 투덜거렸다. 아, 맥켄지. 실수는 삶의 일부이고 파파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죠.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맥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잘 알 것 같았다.
사라유,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과 너무 달라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번 주말에 당신들 모두가 나에게 준 것을 사랑해요. 하지만 내 삶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강압적인 감독으로 여길 때나 거대한 슬픔의 고독에 대처하던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적어도 그때는 내가 통제력을 쥐고 있는 것 같았죠. 같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되었죠? 거대한 슬픔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파파가 말하기를 내가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그가 털어놓자 사라유가 크게 웃었다. 아까 주거니 받거니 하던 거 웃겼어요. 나는 감정이 두려워요. 맥은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사라유가 자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약간 서운했다. 감정을 느끼는 게 싫어요.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줬었죠. 대체 감정은 못 믿겠어요. 당신은 모든 감정을 창조했나요? 아니면 좋은 감정만 창조했나요? 맥켄지, 사라유가 조금씩 대기 중으로 떠오른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정면으로 보기가 힘들었고 물에 반사되는 늦은 오후의 햇볕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감정은 영혼의 색깔이죠. 감정은 아름답고 훌륭해요.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면 이 세계는 색을 잃고 지루해져요. 거대한 슬픔 때문에 당신의 삶의 색채가 회색과 검은색의 단색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생각해봐요. 그러니 내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맥이 간청했다. 사실 이해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죠. 감정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할 뿐이죠. 당신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볼게요. 패러다임은 지각을 작동시키고 지각은 감정을 작동시키죠. 감정은 지각. 다시 말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만약 당신이 잘못 지각한다면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도 왜곡되겠죠? 그러니 당신의 지각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으로 당신의 패러다임의 진실성, 즉 당신이 믿는 것의 진실성을 점검해봐요. 당신이 어떤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건 아니죠.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되돌아봐요. 당신이 진리 안에서 살수록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다 감정을 더 신뢰하지 말고요. 맥이 노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을 빼자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노가 함께 움직였다. 관계. 다시 말해서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무슨 규칙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이요. 그렇군요. 그녀가 약간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어떤 것들이죠? 그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피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것들이죠. 알겠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죠?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럭저럭 괜찮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항상 있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동기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책망과 애정이 뒤섞인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맥켄지, 성경은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그림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려주죠.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과 삶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설마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공정함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니죠? 그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규칙과 원칙이 관계보다 더 간단하다는 건 당신도 인정해야 해요. 사실 규칙보다 관계가 훨씬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규칙은 마음의 깊은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맥은 손을 물에 담그고 손을 움직일 때 퍼져나가는 잔물결을 바라보았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없는지 깨닫고 있어요. 당신은 내 앞, 뒤와 안팎 모두를 뒤집어 놓았어요. 맥켄지, 종교란 올바른 대답을 얻는 것이고 그 중에는 물론 옳은 대답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살아있는 대답으로 데려가는 과정이죠. 당신이 일단 파파에게 의탁하면 그는 당신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거예요. 세상에는 머리를 굴려가며 옳은 이야기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정답만을 말하도록 주입받아 왔죠. 하지만 그들은 나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그 대답이 옳을 수가 없죠. 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녀가 자기의 말장난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옳을지라도 여전히 틀린 거예요. 당신의 말을 이해하겠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간은 나도 그랬었죠. 가끔은 옳은 대답을 할 때도 있었지만 당신을 알지 못했어요. 이번 주말에 당신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답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벤은 잔잔한 호수를 마냥 떠다녔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맥이 주저하며 물었다. 물론이죠. 예술 작품이나 음악, 과학, 사람들, 창조, 그리고 당신의 기쁨과 슬픔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소통 능력은 무한하고 살아있고 변화해요. 그리고 언제나 파파의 선과 사랑에 공명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보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규칙과 원칙만 보지 말고 관계를 봐요.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도 지금처럼 내 뱃머리에 당신이 앉아있는 것과는 다르겠죠? 아니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아온 것보다 훨씬 좋을걸요?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이 들 때 우리는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영원을 누릴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사라유는 홀연히 사라졌으나 맥은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제발 내가 진리 안에서 살게 해줘요. 그가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이것도 기도로 여겨질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맥이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 예수와 사라유는 벌써 식탁에 앉아 있었다. 파파는 여느 때처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접시들을 분주하게 나르고 있었다. 맥이 아는 요리는 몇 개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두어 번 다시 본 후에야 잘 아는 요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색 음식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가 욕실에서 손을 씻고 돌아왔더니 셋은 벌써 식사를 시작했고 그도 네 번째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았다. 사실 당신들은 먹을 필요가 없죠. 맥이 오징어와 생선, 그 외에 잘 모르는 재료가 들어간 맑은 해물 수프 같은 것을 국자로 뜨면서 물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파파가 다소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 왜 먹는 건가요?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요. 당신은 식사를 해야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핑계가 있겠어요? 파파의 말에 예수가 이렇게 덧붙였다. 어쨌든 우리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또 나는 음식을 아주 즐기죠. 샤오마이, 우갈리, 니플라, 코리 보남만 있으면 우리 혀는 행복해져요. 식사 후에 끈적거리는 토피 푸딩이나 티라미수 케이크와 뜨거운 차를 마신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모두들 크게 웃은 후에 서로의 접시를 돌리며 음식을 먹었다. 맥은 식사를 하면서 셋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오랜 친구들처럼 떠들고 웃었다. 돌이켜보니 창조의 안이나 밖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를 초대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했다. 그는 여유로우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방식이 부러웠고 어떻게 하면 낸이나 다른 친구들과도 저런 모습을 닮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맥은 이 경이로운 순간의 완전한 황당함에 새삼 충격을 느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와 연관되었던 놀라운 대화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 여기 온 지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나?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아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탓할 순 없었다. 자신 역시 전혀 믿지 못할 테니 말이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었고 위축감을 느꼈다. 지금 이 상황 중 어느 것도 사실일 리가 없다. 그는 눈을 감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화들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갑자기 주위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깨어나기를 반쯤 예상하며 천천히 한쪽 눈만 떴다. 파파와 예수, 사라유가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굳이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터였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요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좀 먹어도 될까요?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그는 또다시 움츠러드는 기분에 맞서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죠? 내 생각에. 그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어떤 질문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각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대체 왜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맥, 생각해봐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게 무척 자유로울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더할 것도 아사갈 것도 없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 거고요. 예수의 대답에 이어 파파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 그 애들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내 삶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충만한 기분이 들어요. 당신도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히 충만해요. 당신은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만큼 공동체 속에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에 대해 그런 기분을 느낀다거나 더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마땅하고 옳죠. 맥켄지, 우리가 이번 주말에 당신과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해서 나를 인간 존재로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내 본성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 멀리 나가면 나는 헤매고 뇌는 곤죽처럼 된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죠? 당연히 알 거예요. 맥이 변명조로 말했다. 이해해요. 당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죠. 파파도 인정했다. 맥은 잠시 생각하다가 중얼댔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말고요. 알겠죠. 이거 봐요. 곤죽이라니까요. 셋이 모두 웃어댄 후에 맥이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무척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주말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간 뒤에는 무얼 해야 하죠?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죠? 예수와 파파, 둘 다 사라유를 쳐다보았다. 마침 음식을 잔뜩 찌른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사라유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맥의 표정에 대답했다. 맥, 이들 두 명에 대해선 대신 사과할게요. 인간은 자신의 독립성과 무언가 해내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언어를 재구조화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기보다 규칙을 선호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파파도 거들었다. 내가 정확히 뭐라고 물었는데요? 맥은 자기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맥, 먹던 거나 마저 먹어요. 당신이 식사하는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맥은 자신 역시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감사하며 음식을 입에 넣자 사라유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공중으로 떠올라 미묘한 색채와 그림자의 춤을 추며 반짝거렸고 방 안은 향을 피운 것처럼 어지러운 냄새로 가득 찼다. 질문을 통해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또다시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맥은 얼른 한 입 먹으면서 사라유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보았다. 내 생각에 적어도 내가 배운 바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은총 안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며 복종해야 할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었나요? 당신 말이 맞지는 않지만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의 선한 은총 안에 들어올 정도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다면요. 실은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예수죠. 예수는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완전하게 구현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 전적으로 내게 의지했다는 걸 당신도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계명은 왜 준 거죠? 사실 우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정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길 바랬어요. 그 율법은 당신들이 우리와 분리된 채 살아갈 때 얼마나 더러운 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당신도 알잖아요. 맥의 질문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과연 얼굴을 닦을 수 있을까요? 규칙은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자비나 은총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내고 더 이상 당신들을 심판받지 않게 만들었죠. 한때 불가능한 요구를 포함했던 율법, 해선 안 된다는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실현시킬 약속으로 대체되었어요. 사라유는 물결치듯 움직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와 분리된 채 살아갈 때 그 약속은 헛되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잠재웠어요. 이제 율법에는 비난하거나 명령할 힘이 더 이상 없어요. 예수야말로 약속이자 이행이죠. 내가 더 이상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단 뜻인가요? 이제 맥은 먹던 것을 완전히 멈추고 대화에 집중했다. 그래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어떤 법에도 지배되지 않아요. 그 안에선 모든 것이 합당하죠. 농담이겠죠? 또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맥이 끙끙대자 파파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아직 다 듣지 않았어요. 맥켄지,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 안에 살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독립성을 선언하고 통제를 지속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토록 율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맥이 물었다. 그 이상이죠.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하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기준에 맞춰 산다고 믿고 있어요. 책임이니 기대니 하는 난해한 표현을 이용해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이끌어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나는 불확실성을 아주 좋아해요. 규칙은 자유를 가져오기는커녕 남을 비난하는 힘만 갖고 있어요. 맥이 불현듯 사라유의 말뜻을 깨닫고 외쳤다. 아, 그러니까 책임이나 기대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규칙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건가요?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래요. 이제 됐네요. 사라유, 맥은 이제부터 당신이 책임져요. 또다시 파파가 끼어들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맥은 파파의 말을 무시하고 사라유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사라유가 파파에게 미소를 짓고 나서 다시 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맥켄지, 나는 언제라도 명사보다 동사를 취할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 암호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맥은 예 라고만 대꾸했다. 나는 그녀가 두 손을 벌려 예수와 파파까지 포함하며 말했다. 나는 동사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동사예요. 나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늘 활동적이고 또 움직이죠. 나는 생명체가 있는 동사예요. 맥은 자기 얼굴이 멍해 보일 거라고 느꼈다. 사라위의 말을 알아듣긴 했지만 제대로 와닿지 않았다. 나는 본질이 동사이기 때문에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어요.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죠. 그런데 인간들에겐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동사를 죽은 명사나 규칙 탓에 냄새가 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성장하고 살아있는 것은 죽게 되죠. 명사는 창조된 우주와 물리적인 실제로 인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가 명사 덩어리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도 사라져요. 동사야말로 이 우주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음속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맥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뭐죠? 그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도 사라유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떤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키려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도입해야 해요. 명사이기만 한 것을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이동시키는 것, 살아있는 현재 시제로 이동시키는 것은 율법에서 은총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려줄까요? 부탁이에요. 열심히 들을게요. 맥이 애원하자 예수가 쿡쿡 웃었다. 맥은 그를 훑켜보고 나서 다시 사라유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단어인 책임과 기대를 이용해 볼게요. 이 단어들은 당신의 명사가 되기 이전에는 움직임과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 명사, 나의 단어였죠. 그러니까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과 기대하는 능력이 내재된 단어였어요. 내 단어는 살아있고 역동적이어서 생명과 가능성이 가득하지만 당신의 단어는 죽어있고 율법과 두려움, 심판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이런. 우리는 그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맥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다. 종교는 법으로서 스스로 힘을 부여해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해요. 나는 당신에게 부름받을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롭게 사랑하고 매 순간 섬기는 일이죠. 그 매 순간은 각기 다르고 독특하고 훌륭해요. 내가 바로 그 부름받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 존재해야 해요. 내가 만약 당신에게 책임감만 부여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책임감이란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충족되어야 할 의무가 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맥은 별 열의 없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우정을 예로 들어서 명사에서 생명의 요소를 제거하면 극단적으로 관계가 바뀌고 만다는 것을 보여줄게요. 맥, 나와 당신이 친구라면 우리 관계 속에는 기대감이 존재해요. 서로를 마주보고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에겐 함께 웃고 떠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이런 기대감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그것은 살아있고 역동적이죠. 더욱이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독특한 선물이죠. 그런데 내가 그 기대감을 기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하건 안 하건 가네요. 그러면 우리 관계에 갑자기 계율이 들어오죠. 당신은 이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우정은 규칙과 요구사항이 딸린 죽은 것으로 급속히 변질되죠. 이제 우정은 당신과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친구라면 의당해야 할 것 혹은 좋은 친구의 책임에 대한 것이 되겠죠. 또는 남편이나 아버지, 직원의 책임이 되겠군요. 알겠어요. 기대감 안에 사는 편이 훨씬 좋겠어요. 맥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사라유가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아무런 기대와 책임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지 않을까요? 당신이 나와는 별개로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에 속한다면 그렇겠죠. 책임과 기대는 죄책감과 수치심, 심판의 기본이 되죠. 또한 성취를 정체성과 가치의 기초로 여기게 하는 본질적인 뼈대가 돼요. 당신은 다른 이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알다마다요. 그다지 유쾌한 시간은 아니죠. 그가 중얼댔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퍼뜩 찾아왔다. 당신이 나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이제 파파가 나서서 대답했다. 나는 당신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기대라는 말에는 미래나 결과를 모르면서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어요. 인간은 대개 기대를 통해 행동을 통제하려고 애쓰죠. 우리는 당신과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죠. 더군다나 내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더군다나 내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뭐라고요? 나에게서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맥은 이 말 또한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생각했다. 한 번도요. 파파가 강조해서 말했다. 나는 우리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기대감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죠. 당신이 기대와 책임감에 의지할 만큼, 당신이 나를 알지도 신뢰하지도 못할 만큼. 이때 예수가 끼어들었다. 또한 당신이 두려움 안에서 살 만큼.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길 바라지 않나요? 당신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엔 누구이고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맥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질문을 던졌다. 우선권을 갖고 살면 모든 것을 위계질서나 피라미드로 보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할까요? 당신의 최우선 관심사를 실행하기 전에 나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죠? 사라유가 말을 마치자 파파가 다시 끼어들었다. 맥켄지, 나는 당신의 일부, 당신의 삶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부분을 줄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더라도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전부, 당신의 모든 부분과 당신의 시간 전부를 원해요. 예수도 거들었다. 맥, 나는 여러 가치를 나열한 목록 중에서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함께 겪으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보다 모빌의 한가운데가 되고 싶어요. 친구와 가족, 직장, 생각, 행동 등 당신 삶의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존재의 춤 안에 바람과 함께 안과 밖, 앞과 뒤로 움직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바람이죠. 사라유가 결론을 내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절했다. 맥이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는 몰려드는 생각과 이미지 앞에서 만질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식탁의 모서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파파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걸로 됐어요. 이제 재미있게 놀 시간이에요. 내가 음식을 정리할 동안 먼저 나가요. 설거지는 나중에 할게요.
감사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맥이 물었다.
맥, 틀에 박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 우리는 뭔가 다른 일을 할 거예요. 당신도 아주 좋아할걸요?
파파가 접시 몇 개를 집으며 말했다. 맥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뒷문으로 가려다가 어떤 손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사라유가 가까이에서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맥켄지, 허락한다면 오늘 저녁을 위해 선물을 주고 싶어요. 당신의 눈을 만져서 치유해도 될까요? 오직 오늘 밤만을 위한 거랍니다.
맥이 놀랐다. 내가 꽤 잘 보는 편인 줄 알았는데요.
인간으로서는 꽤 잘 보는 편이지만 실제로 많은 것을 보지는 못해요. 오늘 밤엔 우리가 보는 것을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사라유가 설명하듯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눈은 물론이고 그 이상을 만져도 좋아요.
사라유가 손을 뻗자 그는 눈을 감으며 몸을 내밀었다. 뜻밖에도 그녀의 감촉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기운이 넘쳤다. 즐거운 떨림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얼굴에 대려고 팔을 뻗쳤으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자 천천히 눈을 떴다.